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많았고 가슴에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문제가 응답을 받고 새롭게 소생하는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태어난 삼손이 어른이 되자마자 저지른 황당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욕망에 사로잡혀 불신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나시린의 소원도 깨버리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잔치의 흥을 돋우려고 벌린 수수께끼 게임에서 블레셋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상금을 물어주게 되자 그는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옷을 가지고 이쪽 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런 사람도 쓰셔서 이스라엘과 압제자 블레셋 사이의 그 거짓된 평화를 깨버리셨지만 참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참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불안한 사람이죠.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이런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으니 뭐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반듯한 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금이 가고 비틀어진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릇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삼손이 그래도 믿음의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은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블레셋 사람들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롭게 살아야 마땅했는데 개가 토해는 것을 그냥 다시 먹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다시금 삼손의 머릿속에 블레셋 아내에게 대한 미련이 남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그 아내를 찾으러 갔죠. 참 우리가 이 옛사람의 죄악을 끊어버리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염소 새끼까지 화목의 선물로 들고 처갓집에 간 삼손을 맞이한 장인은 얼굴이 파랗게 지눌렸습니다. 띵동하고 눌렀는데 밖에 보니까 삼손이에요. 장인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대형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이죠. 사사기 14장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삼손의 아내가 너무나 빨리 재혼해버렸다는 이야기는 충격입니다. 아마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이렇게 화가 나서 뛰쳐나가버렸으니까 다시는 처갓집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이 취소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빨리 딸을 제가시킨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삼손의 친구는 제일 친한 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삼손이 친구라고 여겼던 제일 친한 베스트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보니까 평소에 이 삼손의 아내에게 좀 흑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덜커덕 이 제안에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도 문제죠. 진짜 남편을 사랑했더라면 이렇게 빨리 또 재혼할 수가 없죠. 삼손은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아내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친구인 척 했지만 실은 친구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세상 친구가 주었던 그 가식적인 우정의 이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미 딸을 재혼시켜버렸는데 이미 기차 떠나버렸는데 삼손이 다시 찾아올 줄을 상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문도 안 열어줍니다. 밖에 세워둔 채로 막 두려워서 대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삼손의 괴력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유, 자네가 우리 딸이 너무 미워서 아예 버리고 간 줄 알았지. 그래서 친구한테 미리 시집 보내버렸는데 장인이 제가 생각해도 이 말이 좀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서둘러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 그러지 말고 더 아름다운 처제가 있으니 이 동생에게 장가가는 게 어떠한가. 저는 참 이 아버지도 참, 그리고 이 블레셋의 그 당시 문화와 가치관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자칫하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이 결혼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더라면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삼손은 격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장인한테 혹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삼손은 그 당사자들은 그대로 놔두고 블레셋 사람 전체를 향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 또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합니다. 아내로 인해서 블레셋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 했던 삼손은 이제 그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블레셋 민족 전체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진행이 되죠. 4절 5절 읽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자, 여러분, 여우 잡기가 쉬워요? 여우는 동물 중에 가장 조심성이 많고 민첩하고 영악한 동물입니다. 여우는 남을 속이는 동물이지 자기가 속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이렇게 순식간에 잡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팔레스타인의 여우는 우리가 아는 그 원래 여우가 군집 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다니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우는 그렇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의 여우는 여우와 늑대 사이의 중간형이 한 자칼 같은 여우였다고 합니다. 이 자칼 여우의 특징은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잡기가 훨씬 용이했겠죠. 그래서 삼손은 평소에도 이 헌터, 이 사냥꾼의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고 경험이 없는데 순식간에 나가서 300마리 여우를 산채로 잡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우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이렇게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밭에 바로 앞에 가서 놓아줘 버렸어요. 생지옥이 벌어졌죠. 한 군데도 아니고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로 인해서 우리로 치면은 추수철의 호남 평야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넋이 나갔겠죠. 이게 추수철인데 당시 식단에서 포도주하고 올리브유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포도원과 올리브유를 만드는 감람나무 밭이 그냥 다 타버렸으니까 그해 농사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왔을 것입니다. 삼손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알고 거기를 때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진상조사에 나설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삼손이란 거. 삼손이 왜 그랬대냐?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장인이 아내를 갖다가 딴 사람한테 재혼시켜가지고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와 아버지를 찾아가서 불살라 죽였어요. 진짜 잔인한 민족이죠? 이 삼손이 아직까지도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삼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역시 의도했던 대로 삼손이 격분했습니다.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시작하는데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데 이게 히브리 어법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뜻이에요. 대량 학살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삼손은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거죠. 이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랑 삼손이 누가 더 잔인한가 장군 몽군 꼭 경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나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러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데 삼손도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양쪽이 치킨 게임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삼손이 악인을 잡으려면 나도 악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나도 이런 무자비한 방법으로 맞받아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의 그런 폭력성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셨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폭력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체포하러 온 억울하게 예수님이 잡히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베어 넘겼을 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은 칼로 맞받아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폭력으로는 결코 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폭력을 야기할 뿐이죠. 그리고 폭력으로 뜻을 이룬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또 다른 이의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세계 역사를 보면 칼로 일어선 나라들은 다 칼로 망하잖아요. 칼은 세상의 힘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거짓의 혀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음모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칼로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쪽이 먼저 우리를 억울하게 공격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칼을 써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건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그 꿈은 곧 부서질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치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만은 칼은 내가 칼집에 도로 꽂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폭력의 복수를 계속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8절을 보니까 삼손이 이 대형사고로 친 다음에 에단바위 틈에 가서 머물렀다고 했어요. 에단바위는 유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은신처로 쓸 수 있는 동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삼손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하러 몰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 불똥이 자기 부모님에게 튀지 않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유다 광야로 숨은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분노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무기가 빈약하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병사들이 많은 군대에 가까운 무리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레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레위는 들판인데 들판에 그냥 가득 메울 정도의 새까만 병력이 몰려왔어요. 그만큼 삼손의 괴력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다 영토잖아요. 유다 지파가 막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블레셋의 중무장한 병력이 수천 명이 들판을 덮고 막 살기 등등하게 달려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의 맥락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한편 아니었느냐? 그 뜻이요.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저항을 포기해버렸어요. 복종하고 순순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우리 땅에 무장병력을 들였느냐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맞서 싸울 무기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삼손 한 사람뿐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이 타겟이 아니라는 게 안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 잡아다 주겠다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11절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동원된 것으로 봐서 그들도 블레셋 못지않게 삼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차하면 삼손을 잡아서 무력으로라도 블레셋에게 넘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3,000명이나 몰려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하면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한 지 20년 만에 그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완전히 목적이 잘못됐죠. 사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의 저 논밭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괴력의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났다면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저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들은 오히려 삼손과 싸우려 했어요. 오히려 삼손을 야단쳤어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블레셋의 다스림에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예속되어 사는 것을 이미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 부지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네가 갑자기 편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이거죠. 너 때문에 애꿎은 불똥이 우리한테도 튄다. 책임져라. 이 사람들은 지금 20년 블레셋의 압제 밑에 살면서 영성이 완전히 말라버렸어. 하나님이 구원의 돌파구를 열어주셨는데도 의미도 모르고 있어요. 삼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블레셋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삼손을 그대로 붙잡아서 갖다 바치겠대요. 그렇게 갖다 바치면 블레셋이 삼손을 어떻게 죽일지를 뻔히 알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준비를 기다려요. 근데 영성이 너무 엉망이면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돌파구가 열렸는데 감지도 못해요. 이미 블레셋에게 너무 오래 예속된 거예요. 너무 오래 압제당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평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깊이 오래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그래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기세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영이 확 죽어버린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해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세상을 대립하느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신들의 구원자를 넘겨줄 거예요. 훗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할 때도 똑같았지. 로마한테 넘겨줘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삼손의 반응이 참 감동적입니다. 애지가 나면 남도 아니고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는 못할 망정 붙잡아서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화를 낼 법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삼손의 성적으로 봐서 앞에 있는 사람 몇 명 때려 눕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삼손이 순한 양처럼 잡혀주죠. 그냥 너희 손으로 직접 나를 치지만 않겠다고 맹세하라. 내가 잡혀주겠다고 했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향해서는 막 복수의 칼을 휘두르던 그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무식하고 충동적인 사람 같지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그래도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키운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그래도 삼손의 뇌리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애가 안 듣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세상에 나가 살 때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마중물이 돼요. 저는 군대 세례 한꺼번에 막 초코파이 주고 3,000명씩 막 세례 주고 십자가 목걸이 딱 걸어주는 걸 처음 보고는 저 내가 봐도 진심으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세례를 줘도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심심찮게 만났어요. 군대 세례 때문에 그래도 그 십자가 걸은 것 때문에 자기가 불교나 뭐 이런 거 믿을 생각은 꿈에도 안 했대요. 누가 전보자 그래도 못 가겠더래요. 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려갖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 전도를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리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1년에도 몇 건씩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애들이 막 주일학교에서 장난치고 막 들이받는 것 같아도 그래도 뇌리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동족은 자기를 잡아서 넘기려는 못된 짓을 하는데도 동족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결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이지 믿음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적을 잘못 분별하고 있어요. 교단끼리,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 싸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하셨겠어요. 자기를 팔아넘기는 형제들에게 반격하지 않았던 삼손처럼 우리도 때로는 형제들한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안 당하는 일을 교회에서 당하네 이러고 씩씩거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손 같은 사람도 참고 용서하는데 여러분이 삼손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인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무너지는 지름길이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로 튼튼한 밧줄로 두 번씩 결박해서 이 정도면 맹수도 꼼짝없이 묶는 밧줄인데 바이트맷에서 그를 끌어내서 블레셋 진영으로 밀쳐냅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가 그 공포에 삼손이 밧줄로 겹겹이 묶여갖고 앞으로 나오니까 와 하면서 환호하면서 막 수천 명이 칼을 빼들고 달려왔습니다. 와 하고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려왔는데 삼손 앞 10m쯤에 딱 왔을 때 엄청난 일이 터졌죠. 이거는 뭐 유대판 헐크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맹수도 묶는 밧줄들이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나가버렸다. 어떤 인간의 족쇄도 삼손을 묶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사기 중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삼손처럼 많이 나온 사사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삼손이 헬스에서 근육을 만들어서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힘을 준 거예요. 하늘의 힘이죠. 삼손이 거기에 눈에 보이는 나귀 턱뼈를 들었다. 어떤 분들은 나귀 턱뼈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시는데 그게 나귀 턱뼈건 늑대 턱뼈건 있으면 주었겠죠. 그런데 이 턱뼈가 그렇게 대단한 무기는 아니에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인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무기였을 텐데도 삼손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기름 부으니까 천명을 죽이는 가공할 무기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삼손이 그런 무시무시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 도망치는 나머지 블레셋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 즉석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나귀하고 더미는 똑같은 함어로 발음을 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기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함어로라는 단어로 나귀와 이 더미를 가지고 이행시 노래를 지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귀 턱뼈로 천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갖고 노래를 만들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라말레히,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죠.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이 중무장한 블레셋을 천명이나 죽였어. 대단하지 않아? 다 같이 나한테 박수! 이걸 한 거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설 같은 승리를 이루어놓고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쌓은 것인데 이런 삼손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걸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이러는 삼손 증후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미성숙하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삼손은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계속되어 온 승리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처음 시작은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30명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수백 그리고 오늘은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되는 올라가 발전하고 있죠. 처음에 젊은 사자를 죽였을 때 삼손은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괴력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자신감이 붙으니까 30명 블레셋 사람들과 맞설 용기가 났겠죠. 처음부터 그런 용기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가 조금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을 주죠. 그래서 30명을 이겼으니까 수백 명과 싸울 용기가 생겼고 그 수백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1000명과 대적할 용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승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시면서 빌드업 시켜 가면서 그 다음 싸움을 위한 실력과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작은 승리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뭐 장난처럼 하라고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겠어요? 이것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소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군사력에 맞설 어떤 조직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괴력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깃발을 주셨던 거예요. 남에게 주지 않은 특권을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는 조심해서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런 소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정욕에 빠져서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다음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과분한 승리를 주셨을 때 그거를 자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과분한 승리를 주시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내 사업은 잘 됐지? 이 불경기에 난 왜 이렇게 잘 됐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부모도 많은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믿음의 길로 잘 가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죠. 점점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축복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한 성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돼요. 삼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말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사입니다. 그의 최대 축복은 평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그의 인생 최대 비극은 뭐예요? 정작 본인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죠. 다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말레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자찬하는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분한 성공을 주셨는데 정작 잘 되고 나면 우리는 라말레이예요. 자기를 자축하는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정작 우리 자신만 그거를 제일 나중에 인식한다면 우리가 바로 삼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오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말레이의 교만한 삼손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가르치기로 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은 불같이 덥죠. 게다가 천명을 상대로 싸웠으니 얼마나 탈진됐겠습니까? 이제 탈수 현상이 왔는데 주변에 물이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탈수 현상이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지속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천명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지은 시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가르치기로 하셨어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갈증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도록 탈수 현상이 극에까지 다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속에 송통하여 이제 큰 돈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와, 드디어 삼손이 핵심을 짚었죠. 방금 전까지는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내가 해낸 거야. 그게 라말레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이셨군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일 때 그게 이제 기도죠. 그런데 이 장면이 삼손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제일 길어요. 한 명 사사를 다루는데. 근데 삼손의 기도 장면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하고 죽기 전에 하는 거죠. 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천명을 죽일 수 있는 영웅이면 뭐합니까? 목마름이라는 이 작은 고난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졌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서 순식간에 겸손해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할례받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후퇴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탈진했음을 알고 다시 오고 있었음이 분명해. 근데 새로 위기가 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는 치료약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삼손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의 승리를 이뤘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을 게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야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항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내려놓음이란 찬양 불렀지만 내려놓음은 교만이 깨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이 깨어짐의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만 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천명을 물리치는 가공할 무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바로 이 나귀 턱뼈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무시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힘이 넘볼 수 없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19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메리 슬레스라는 선교사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의 미개진 칼라바 해안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스코틀랜드의 한 방직공장 여공 출신입니다.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평생 그의 사역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생애는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손에 들려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삼손이 이 기도를 배우는 순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할렐루야.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뭐 삼손이 안 찾았겠어요? 수없이 자기가 팠는데 안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이 터뜨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파고 안 될 때 하나님이 터뜨린 곳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금줄이 말라서 파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터뜨리는 에낙고레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직장에서 에낙고레의 기적이 터지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에낙고레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삼손이 새 힘을 얻었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것이 삼손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여 년 동안 지냈더라. 그동안엔 이 말이 없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개인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더라는 공식적인 인정이 없었는데 지금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걸 보고 삼손의 힘을 인정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유는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에낙고레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낙이 턱뼈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뒤에서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말레이에만 머무른다면 내가 해냈어. 난 정말 대단해. 나 좀 알아줘. 하면서 자기 과시 기념비를 세우기 바쁩니다. 나를 안 알아주면 삐지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라말레이를 지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에낙고레의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고난의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고 있는 거지. 물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탈수 상태까지 가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에낙고레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냈다라는 라말레이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에낙고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샘물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내가 해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라말레이의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날 살려주세요라는 에낙고레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절박한 기도의 진정성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터치할 것이고 그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뚫을 수 없었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고 기도를 그렇게 멈추지 않는 자에게 상황이 역전되는 절망을 뚫고 나가는 소망의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이 자기 힘 믿고 교만하던 라말레이에 있을 때는 절박함 속에 목말라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기적의 에낙고래가 터졌음을 봅니다. 우리도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래로 점프하는 절박한 기도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기도로 나갈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